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민 구출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37대의 항공기로 12,700여 명을 이송시켰습니다. 이는 항공기 수송 작전이 시작된 이래 1일 최고치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23일과 24일 사이 24시간 동안 대피한 사람은 총 21,600명이며 이 밖에 8,900여 명은 57개 동맹국 항공기로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14일 이후 지금까지 약 58,700여 명의 피난민을 대피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인 수천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탈레반의 지도자인 압둘가니 바라다르와 비밀회담을 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4일자 보도에서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두 사람이 어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비밀리에 만났다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양측 간 최고위급 만남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회담에서 아프간 내 미국인과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의 대피 시한을 이달 31일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탈레반은 어제 대변인을 통해 아프간 내 외국 군대의 철수 시한을 이달 31일까지로 고수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엔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탈레반의 창설자 중 한 명이자 실질적 지도자로 평가받는 바라드르는 지난해 9월 탈레반 대표단을 이끌고 카타르 도하에서 아프간 정부를 상대로 평화협상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년 전 CIA와 파키스탄의 합동작전으로 체포돼 8년간 감옥에 있었던 바라드르가 CIA 국장을 상대하게 된 것은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3일 중국이 아시아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강압과 위협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제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영내 국가들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위협에 맞서 동맹국과 우방국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어느 한 국가를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영내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최적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국과 벨기에에 쏟아진 폭우로 220여 명이 사망한 사태는 지구 온난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기상 원인 분석 소속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다국적 연구기관인 단체 소속 과학자 39명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서부 유럽에 기존보다 9배 이상 많은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역내 폭우 사례 중 최대 19%는 사람이 관여한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아르와 에르프트 강 일대와 벨기에 뉴저지대 폭우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연구지역 범위를 동부 프랑스, 서부 독일, 동부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북부 스위스로 확대한 결과 인적 요인에 따른 기후변화가 여름철 극심한 폭우를 야기할 가능성을 3%에서 19%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유럽의 강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홍수와 같은 사태가 400년 만에 한 꼴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적어도 두 달 늦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테드로스 아자놈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시아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변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브레수스 사무총장은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부스터샷이 필요하겠지만 전체 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터샷 대신에 백신 접종률이 1%에서 2%에 불과한 나라들의 접종률을 높이는데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수요일 새벽 그요일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유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로 마무리된 나흘간의 방한 기간 중 한국 정부와의 협의 외에 한국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대북 인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10에서 50mm,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로 마무리된 나흘간의 방한 기간 중 한국 정부와의 협의 외에 한국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상황 관리에 주력한 행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24일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북한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공유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미북, 남북 대화와 협력을 조속히 재개해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미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성김 대표는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났고 23일 오전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23일 오후엔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처럼 한국 고위 관리들과의 잇단 협의를 가지면서 미한 연합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특히 이번 방한 기간 중 한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23일 한국방송공사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한연합훈련 중 방한한 이유와 관련해 북한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우리는 북한의 중요한 사안들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문제들과 관심사들을 다룰 용의가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 간 친서 교환 가능성에 대해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조치에 대해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화 유인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먼저 마주앉아 앞으로 갈 길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전제 조건 없이 북한 측 대표와 만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성김 대표가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하지만 북한이 대화 제기의 선결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미한 연합훈련의 반발에 모종의 도발 의사를 내비친 북한을 자제시키기 위한 상황 관리에 주력한 행보였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했던 의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포괄적 대화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과거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향후 북한과 논의할 수 있고 그 연속선상에서 향후 이행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밝혔다라는 것은 향후 북한의 또 이제 강공 드라이브가 지나치게 되돌리기 힘든 지점으로 가지 않도록 상당히 관리하기 위한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성김 대표가 한국 정부와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지원에 미국이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23일 노규덕 본부장과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 가능한 분야의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과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24일 조찬 회동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욱 교수입니다.
미국이 허용하는 수준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봤자 미국이나 한국의 위상만 높여주고 생색내는 그러한 뭐 꼴만 허용해주는 거고 그걸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경제난을 회복을 한다든지 내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정도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찬성을 하거나 환영을 할 정도의 그런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김 대표가 이번 방안 중 발신한 대북 메시지로 미루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사실상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중국 견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 등 산적한 과제에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함락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스스로 원치 않는 전략적 인내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최대의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이 직접적으로 미국과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미국한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미국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편 노규덕 본부장은 24일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겸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노 본부장은 안정적 상황 관리와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모르글로프 대표는 한반도와 영내 정세 안정의 중요성 그리고 미북, 남북 대화를 포함한 관련국 간의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모르글로프 대표의 방안은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며 노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러시아는 결국 자국의 영향력 확대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중러 협력만 하지 않는다. 한국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큰 거죠.
성김 대표는 나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24일 한국을 떠났고 모르글로프 대표는 25일 미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차관과도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대북 인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또 인도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연결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제언 등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달 만에 서울을 찾은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대북 인도 지원을 협의하면서 지원 가능한 분야로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지원 방안이 논의된 건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지만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끝나가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미국과 한국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인도 지원 의사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를 완전히 별개로 다룬다는 설명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인도 지원과 북한과의 협상을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2월 29일 미북 합의 대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인도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연결지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루지에로 전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 상황을 진전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지원을 했다고 협상에 돌파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 핵무기 협상에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던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구체적으로 대북 지원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지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으며 미국과 한국이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심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엄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신뢰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언제 어떻게 관여를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은 성 김 대표의 방안이 26일 종료될 미한 연합군사 훈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북한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번 방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방안을 협의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필요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노포 국장은 이는 북한에 대한 계산된 신중한 접근법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을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부분 진행되는 8월 미한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시하고 협박을 했지만 군사적 더발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수락할 수 있는 적절한 패키지를 미국이 제공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대화 여건 마련을 위해 대북 지원 카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식량난 등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인도주의 지원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We discussed possibl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 reaffirm U.S.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engagement.
미국은 한국 정부와 가능한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 협의했고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일찌감치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한 걸음 더 나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이달 들어 외교장관 전화통화, 국장급 협의 등 여러 채널에서 소통하며 인도주의적 계획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거듭 일축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은 긍정적인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지원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12월 말,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한국 방문에서 엄격한 제재 이행으로 인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일부 완화할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I understand many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operating the DPRK are concerned that strict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sanctions.
이 같은 비건 대표의 이례적인 공항 성명 발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도 협상에 소극적인 북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미북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지난해 3월에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 대응 관련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당시 국제기구와 직접 지원 등 북한에 구체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지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고 인도주의 지원 카드는 미북 관계 변화에 어떤 실질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노력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대화 복귀의 조건으로 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인도적 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간주해왔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그리고 자연재해 등 오랫동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당 전원회의에서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 식량난은 심각합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 0명을 주장하며 방역에서도 자력 기조를 내세우면서 백신 반입과 접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한국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로 일방적으로 차단한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고 남북 정상 간의 친소 교환 사실이 확인되며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통신선 복원에 이어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는 등 남북 협력 재개 의지를 밝혔고 미국 정부도 통신선 복원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 방역 협력 등을 통한 남북 관계 복원 또 이를 통한 미북 대화 재개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통신선 복원 닷새 만에 미한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면서 불확실해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달 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한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라며 훈련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강행하자 배신적 처사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찾은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어적 성격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모나 줄 유엔 대사는 13일 작성돼 최근 공개된 서한에서 지난해 7월 24일 승인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조치를 내년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2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사흘 만에 승인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결핵과 말라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북한 내 활동에 필수적인 의료 장비의 대북 반출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허용된 의료 장비는 환자용 인공호흡기와 산소농축기, 산소농도계, 의료흡입펌프, 심폐소생술 키트 등으로 총 금액은 75만 8,920달러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에도 유니세프의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1년 연장했었습니다. 당시 연장 승인 역시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 걸린 시간이 사흘로 최종 승인까지 1, 2개월이 걸렸던 과거에 비해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출범 후 지난 7개월 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이 기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등 특정 사안을 언급할 때 미리 정해진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당국자의 입에서 기존에 했던 발언이 반복되거나 특정 인사가 이미 다른 당국자가 밝힌 내용을 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취임 이후 북한과 관련해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사실이 알려졌던 취임 초기엔 동맹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발언과 함께 당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초점은 위협 감소에 있다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됐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정례 브리핑에 나섰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Our focus will be on reducing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f our allies, as well as improving the lives of
대북 정책의 초점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며 동시에 북한과 한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을 것이란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고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계속되던 3월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유효한 목표라는 사실이 강조됐습니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당시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까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됐지만 이후부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5월부터는 북한과의 만남을 제안하는 미국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5월 23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은 북한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외교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했다면서 문제는 과연 북한도 그럴까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의 대화를 압박하는 이 같은 발언은 약 한 달 뒤인 6월 21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I'll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미국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발언 하루 전날인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신호는 그래 해보자,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라이스 대변인과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듭 강조하면서 상황 진전이 북한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국무부의 발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북한과의 각종 사업 가능성을 거론하고 또 남북이 통신 연락선을 연결한 7월부터 정례 브리핑이나 이메일을 통한 입장 표명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최근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우리가 오랜 기간 주장했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 발언은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대표에 의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e ongoing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은 양국의 안보를 지탱하기 위한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겁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북한 측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줄곧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온 사실은 여러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에도 북한이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 문제가 사실상 꽉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2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MO 언론 담당관은 이날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최근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발사 관련 통보가 의무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항행경보는 관련 조정관들이 통상적인 경고 시스템을 통해 선박에 발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지난 19일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5일에서 16일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과 15일부터 19일 동해 동북방 해역 일대에 항행구역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항행구역 경보는 국제 항해의 안전을 위해 무선통신으로 알리는 위험정보를 말합니다. 해당국은 관련 사실을 IMO에 통보해야 하고 IMO는 이 사실을 회원국에 알리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은 미한 군당국이 지난 16일부터 올해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조치의 재연장에 관한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간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재연장 여부가 오는 9월 1일 결정됩니다. 미 국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VOA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체포, 장기 구금 등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어 장관은 지난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경유 제한 조치를 재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방문 경유 시 미국 여권은 무효화된다며 미국 국익을 위한 극히 제한된 목적일 경우에는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매년 이를 연장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연장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이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단체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무부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 다니엘 제스퍼 워싱턴 사무소장은 23일 VOA에 미국의 조치는 북한 내 일반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또 다른 관료적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들의 방북 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가 없어 단체들이 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무부는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인도주의 단체들의 방북 승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제스퍼 사무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대북 인도적 협력을 논의해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인도주의 단체와 북한 내 일반 주민들 간 수십 년의 협력을 갑자기 중단시킨 가혹한 트럼프 시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들도 대북 지원 단체들과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이 사무총장은 최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들에게 북한 여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도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초당적 공감대를 이끌진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그레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여행의 성격과 미국인의 북한 여행 자격을 부여하는 강력한 인도적 고려사항에 대한 국무부의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북한 내 친인척의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것이 강력한 인도적 고려사항으로서 방북을 위한 특별 승인 여권을 발급할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물론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과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에게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여권 발급을 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여권이 이산가족의 방북과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서도 발급될 수 있을지 검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이 두 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만 지지하고 있어 의회 심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는 이달 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 발령 이후 약 200명의 미국인이 강제로 북한을 떠났다며 대부분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접촉이 제한됐던 미국 내 한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단절됐다며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독일 외교부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대응팀이 파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유엔으로부터 북한의 코로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의료장비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안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는 23일 독일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대응팀을 파견할 것이라는 자국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독일이 북한에 대응팀을 파견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독일이 유엔으로부터 북한의 코로나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료장비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자신들이 알기론 북한에 파견되는 독일 코로나 대응팀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23일 독일이 북한의 코로나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북한이 유엔과 협의해 독일 대응팀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히면서 독일 대응팀이 북한에서 코로나 예방과 통제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한 독일의 의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독일은 내년 4월 23일까지 신종 코로나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쓰이는 장비인 로터디스크 100 스타터 키트 6대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 장비를 언제 북한에 전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대북 지원 물품의 전달은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수정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300만 아사자가 나왔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권수정 씨는 부모님께서 남긴 집을 팔아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남의 차지가 되고 1997년 중국으로 건너갔던 권수정 씨는 북송되기를 세 차례 탈북을 또 거듭했고 가난과 기근에 찌든 땅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20대 청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중국 땅을 떠날 수 있었고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서 2009년 2월 1일 날에 저기 구속으로 도착을 했어요. 네. 오는 가정에도 진짜 그때 마음 저이고 2월 1일 날에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딜레이된 거예요. 그 영사관 분들이 그때 우리가 170 몇 명이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 다 내렸어요. 그때 그 심정 그때는 우리가 이거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 맞는가고 막 이게 그 한국으로 간다 하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고 막 그때 상황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영사관 사람들로 막 연락이 안 되고 새벽에 탔는데 그 다음 날 8시 돼서 영사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우리가 이게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건 맞는가고 170몇 명이란 인원들이 진짜 가슴을 서였는데
한국 정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에 떨었다고 수정 씨는 회고합니다. 더욱이 세 번의 북송, 마지막 탈북을 감행했던 수정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치범을 잡혀서 나갔다가 다시 탈북을 한 상태인데 나 이제 다시 가면 진짜 그러니까 저희 형제는 그렇게 막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다시 재탈북할 때 삼촌이 그랬거든. 네가 만약에 가다가 잡히면은 네 스스로 죽으라 그 이야기까지 하신 건데 그 비행기가 탔다 다시 내려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있잖아요. 진짜 그 죽음이 그 고통 있잖아요. 갔다가 온 자만이 그 불안.
비행기가 연착되는 하루 동안 불안과 공포, 초조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그래서 국정을 도착을 하니까 와 진짜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태국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 한국 맞다고 이 남조선이 맞다고 막 서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 남 우리가 남조선 진짜 맞다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보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09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수정 씨는 지방으로 정착지가 정해졌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서울로 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20대 시절을 보냈던 권수정 씨는 한국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는데요.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 그 이전에 중국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가장 큰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들도 그렇고 되게 그런 걸 많이 해. 너 중국 사람인가 하고. 북한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한국에서 정착을 하면 언어를 하다 나면은 중국 사람인가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중국 사람은 어떤 차별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 7년을 살았는데 그런 차별이 좀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을 중국 조선족으로 오해했던 당시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수정 씨는 북한 사람이라고 출신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 면접하는 과정에 제가 북한 사투리가 나왔나 봐요. 중국 사람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교포는 안 쓴다 하더라고요. 교포도 여포가 아니고 세토민입니다. 그러니까 아 세토민이 뭐예요? 그러니까 탈북 그러니까 제가 이북 사람이 탈북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이북 사람도 안 쓴다 하더라. 왜 안 쓰는지 내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그 사업 이렇게 좀 비즈니스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적 이슬 손님들한테 조금 신뢰될 것 같아서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요. 정부에서 고용지원금도 지원해 주시고요. 저 써주시는 데에 대한 믿음을 제가 보답할게요. 내가 그랬거든요.
고급 일식 식당에 오는 손님을 상대하는 직원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장에게 한국 정부의 탈북민 고용지원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던 수정 씨. 직장 내 인정을 받기까지 남보다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스키다스 자체도 일본 말이고 한데 그런 걸 다 외워야 돼요. 솔직히 일을 하면서 그쪽에는 팁이 좀 나오고 좀 돈도 좀 월급이 센데 저 월급 남들은 230을 받을 때 그 집에서 전 130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사장님한테 제가 대신 130이라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한 3개월 됐을 때 그 무슨 사장님이 그 사모님 그때 오신 고용 지원금도 저한테 180, 3개월 있다 바로 올려줬거든요. 근데 그 길까지 가기에는 제가 진짜 손이 놀 새가 없었어요. 이게 주방이면 주방, 서빙이면 서빙 해가지고 마지막 그 주방장도 저보고 하신 이야기가 아, 너 진짜 살아남으려고 뭐 너무 그걸 한다고 자기가 안쓰럽다고 그렇게까지 한 8개월 갔어요.
외래어에 익숙한 한국인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말로 된 갖가지 식사, 반찬 이름과 씨름하는 것은 기본 하루 10시간씩이라며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서울에서 얻게 된 첫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는데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진심을 알아봐줬던 일식집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나던 당시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 수산물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이 엄청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영향이 그렇게 전 제 스스로 제가 진짜 목격을 했잖아요. 와 이게 진짜 와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쉽게 그만둔 직장이었지만 수정 씨는 북한을 거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너무 지배력이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잠깐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나와도요 세금이 틀려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도 세금을 똑같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올라온 다음 세금이 틀려요. 그리고 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저 미국에도 살아봤지만 이 핸드폰 하나 들고 요금 어디를 다른 주 가도 요금은 똑같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른 내가 만약 연길에서 연길시 전화 가지고 저게 뭐 북경으로 간다면 그게 요금제가 엄청 비싸요. 받는 것도 비싸고 하는 것도 비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능력에 그러면 착취가 없어야죠.
한국에서 경험한 자본주의는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착취하는 일은 없으며 정부의 지원 외에도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는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힘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권수정 씨에게 7여 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들은 의미 있고 유익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권수정 씨.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그녀가 이곳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서 제가 좀 정신적으로 육체도 막 많이 힘들었지만 육체보다 더 힘든 게 정신이더라고요. 대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친구가 자꾸 오라 하고 그래서 온 거였는데 처음에는 가까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 일생에 제가 이렇게 먼 나라를 저는 중국에는 그 어디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중국 외에 해외 경험이 없다는 수정 씨는 2017년 미국을 방문할 당시 정신적인 피로감에 삶을 환기시킬 쉼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10에서 50mm,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0도, 양덕 아침 18도, 낮 28도, 신의주 아침 20도, 낮 29도, 구성 아침 20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 30도, 강계 아침 18도, 낮 29도, 희천 아침 19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28도, 개성 아침 21도, 낮 30도, 하리원 아침 21도, 낮 29도, 신계 아침 20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 장전과 원산은 그치겠습니다. 원산 아침 21도, 낮 29도, 장전 아침 20도, 낮 27도, 평강 아침 19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신포와 잠진은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함경북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19도, 낮 29도, 장진 아침 14도, 낮 23도, 청진 아침 19도, 낮 25도, 김책 아침 19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15도, 낮 27도, 김영권 아침 13도, 낮 23도, 상지연 아침 12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는 2에서 4m,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고 앞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있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민 구출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37대의 항공기로 12,700여 명을 이송시켰습니다. 이는 항공기 수송 작전이 시작된 이래 1일 최고치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23일과 24일 사이 24시간 동안 대피한 사람은 총 21,600명이며 이 밖에 8,900여 명은 57개 동맹국 항공기로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14일 이후 지금까지 약 58,700여 명의 피난민을 대피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인 수천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탈레반의 지도자인 압둘가니 바라다르와 비밀회담을 가졌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4일자 보도에서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두 사람이 어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비밀리에 만났다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양측 간 최고위급 만남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회담에서 아프간 내 미국인과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의 대피 시한을 이달 31일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탈레반은 어제 대변인을 통해 아프간 내 외국 군대의 철수 시한을 이달 31일까지로 고수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탈레반의 창설자 중 한 명이자 실질적 지도자로 평가받는 바라드르는 지난해 9월 탈레반 대표들을 이끌고 카타르 도하에서 아프간 정부를 상대로 평화협상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년 전 CIA와 파키스탄의 합동작전으로 체포돼 8년간 감옥에 있었던 바라드라가 CIA 국장을 상대하게 된 것은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3일 중국이 아시아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강압과 위협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제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영내 국가들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위협에 맞서서 동맹국과 우방국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어느 한 국가를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영내의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최적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구속하고 위협 또는 괴롭히면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질서를 추구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오는 26일부터 괌 인근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 밀리바르 21을 진행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령 괌 인근에서 실시간 사격훈련과 대공, 대함, 대잠훈련, 합동 기동훈련, 전순훈련 등이 나흘간 진행된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해군 대변인은 부척의 인도 해군 전함이 21일 괌에 도착했다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합동훈련을 펼치는 것 자체가 시너지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해군 측도 성명을 내고 4개국 합동훈련 소식을 알렸습니다. 호주 해군은 구축함 와라무노가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며 이번 4개국 연합군사훈련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적어도 두 달 늦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이투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시아르토 페테르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변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브레이투스 사무총장은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부스터샷이 필요하겠지만 전체 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터샷 대신 백신 접종률이 1%에서 2%에 불과한 나라들의 접종률을 높이는데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베이스 사무총장은 지난 4일에도 백신의 공급 불균형 문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8월 25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